최근 어떤 글에서 재밌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광고할까봐 그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프랑스 한 화장품 회사인데 그 회사는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가서 그렇더랍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를 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꽉꽉 눌려서 보따리채로 사온답니다. 외모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외모가 자신의 얼굴과 또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위는 돈입니다. 1위가 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산 가운데 돈이 좌지우지한다. 여기저기 돈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돈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1위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 능력이 있으니까 외모도 가꾸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게다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주로 위에 이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을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1절에서 16절까지고 또이 정체성의 문제 17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이 종말의 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랍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1절에서 16절까지 결혼 문제인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윤리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살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실제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함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극단을 피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미 앞장에서 음란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방종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금욕주의로 가든지 둘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도 문제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원천 봉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혼이 소중한 선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욕적인 생활이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은 엉터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보면 중간에 혼인, 그리고 음식물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그 혼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혼인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육적인 것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러한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다 엉터리고 미혹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 자기 금욕주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게 바로 금욕적이야. 그렇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저보다 몇 년 위의 나이 정도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즘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목회가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서 잘 안 되면은 뭐 목사님이 기도를 더하거나, 또 그때 그 교회는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더하거나, 아마도 그분은 이 어려움이 설교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뭐 설교를 이렇게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뭐 대충 준비하시는 분 같았는데, 하여튼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를 다하거나 기도를 다하거나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선택하신 길이 뭐냐 하면 1년 반 가까이 이 교회의 강대상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 강대상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함께 기도도 같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는 안 가고 밤마다 여기 와서 이불 펴고 자고 그랬더니 약간 이 교회가 수습되기는 수습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님은 집에도 안 가고 매일 강대상에서 자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자면,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자면 뭐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에도 안 가고 이 강대상에서 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게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즉 진짜를 얘기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하고 사람들의 눈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금욕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것 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모든 말씀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 잘 될 때에 같이 기뻐해 주고 아플 때 울어주고 그런 게 좋은 것이지, 이 혼자서 유난 뜨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지 않은 이 짧은 사역을 해보니까요, 꾸준히 준비하며 성실한 게 상이 있는 것이고, 좀 비범하게 좀 튀는 게 좋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보여주기 식으로 유난히 금욕으로 가는 것은 끝까지 완주를 못하더라,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기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주 이 금욕적으로 독신으로 산다 그러면서 더욱더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신인데 음란한 사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주신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한 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고요,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부부는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이고, 그래서 부부만이 한 몸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부의 신비가 되고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을 느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는 부부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고, 요즘 분쟁과 갈등들이 달아오르는 교회가 많아서 모든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순간에 하나됨을 느낍니다. 야,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하나의 지체구나.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한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부부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헛됨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헛되다 이러면서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한 몸 되는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그러면 허무함을 다 이깁니다. 혹이나 지금 뭔가 허무한 사람들은 한몸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몸을 이룰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다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있는데 인격들이죠.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하게 되면 이건 내 몸이야, 내 거인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또 남편의 몸은 비록 자기 것이지만 아내가 주관하고 그러하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분방하지 말라, 이 원어 뜻이 뭐냐 보니까 빼앗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걸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빼앗지 말아야 되죠? 그 보니까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권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의 이 권리가 서로서로에게 있으니까 그걸 분방하지 말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권리, 남편에 대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성질나서 화나면 문그러 잠그서 3일 동안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자는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그러면 이제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뭐 3일이고 4일이고 잠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맺은 관계는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을 상대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방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만 말씀해 보니까 예외가 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뭐 우리 뭐 젊은 분들 계시지만 공부한다고 너무 오래 멀리 떨어진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돈 벌겠다고 또 부득이하게 멀리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부부가 떨어진 것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 마귀가 엄청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진 것은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방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막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약점을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독신과 이혼에 대한 생활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독신의 은사도 쭉 나오고 있는데요. 독신의 은사 주시면 독신의 은사도 괜찮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독신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뭐 흔히 말하면 방탕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라리 홀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방탕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201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 3분의 1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바쁩니다. 상대를 위해서 배려도 해줘야 되고 혹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이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혼자 사시고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엄청 좋다고 엄청 일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 독신으로 엄청나게 일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신대원 때 그 철학시험 칠 때 오리 그렇게 부르면서 외웠는데요. 요즘 뭐 새로 보니까 오리겐 기억이 납니다. 이 초대 교부의 글이나 이 저작들의 이 흔히 말하면 절반 정도가 이 오리겐의 저작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글도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한자 성어입니다. 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수녀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막 훌륭하다고 그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이 역사에 의하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800명의 여자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800명의 여자가 따라다녔는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흔히 말하면 그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이 필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필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800명을 여기에 뭐 사용했다라는 그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부 남아있는 자료는 다 오리겐의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런 거 과연 했을까? 못했겠죠.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남자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정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시비 걸 이유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니까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성 호르몬 불구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역사적 시대를 보면 내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불구를 만든 사람도 있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성불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신이라는 것도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고독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에 관한 문제가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신자하고 결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을 원인으로 들고 가면 안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핵심은 보니까 가정을 지키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 가정을 지켜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견디라, 쉽게 이혼하지 말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기쁨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또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에게 있습니다. 10년 한번 살아보십시오. 10년 동안 살았던 기쁨이 있고, 20년 살아보면, 20년 지나면 20년 동안 살았던 기쁨이 있고, 계속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해 가지고 폭력을 쓰고 서로 다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남편이 막 아내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쓴다 그러면 살 가치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막 갈라지는 게 낫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차라리 헤어지라 그러면 낫겠는데 사도 바울은 또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꼬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면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때 헤어지라는 말인지 헤어지지 말라라는 말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헤어져도 되는데 마음이 또 약해져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을 나누면 죽이는 게 되죠. 한 몸인데. 그러니까 막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갈라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밝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도전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거룩을 주는 분위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거룩을 주고,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말 예전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라. 그래서 이 부부 간에는 이걸 좀 인용해가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도와주는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서 서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충만한 가운데 서로가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쉬운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가정을 지키라인데, 그러면 아예 이혼 안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물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아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를 시키라, 그겁니다. 그 정도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여나 왜 이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더 자세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는 게 정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7장 초반부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것 보라는 겁니다. 좋은 것, 서로 순종하며 도와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헛됨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쪽으로 누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편으로는 독신의 은사도 있고 너무 안 맞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려워서 참고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초반부의 내용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상대방의 장점을 깊이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 위대한 단점을 보완해 줄 때에 그 과정에서는 능력이 살아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서양 격언의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인내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요 저축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서로서로 아름답게 세우고자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결혼관과 또 우리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성격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